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 주 앞에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 무궁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되게 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49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의 교훈을 얻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우매하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이고요. 또 교회일치운동이 힘을 얻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잊혀져 가고 있고 단순하게 종교개혁은 과거의 분열주의자들이 일으켰던 어떤 한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도 점차적으로 많아져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생각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지 현재 우리가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데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기념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단순히 기념예배 한번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면은 뭐 이렇게까지 과거를 회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종교개혁 주일이 돌아오면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반성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현명하고도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사도시대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다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교부들의 시대가 있게 되고요.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분들이 활동한 그런 시대이지요. 그렇게 교회가 사도시대 이후, 교부시대 이후로 한 교회로 지탱되어져 나오다가 1054년에 동서교회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정교회가 그때에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동방정교회는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난 그런 교회의 형태를 지금 띠고 있는데요. 1054년에 분리가 될 때도 그러한 현상들이 특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54년에 동방정교회가 떨어져 나고 난 다음에는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동방정교회는 한쪽으로 이렇게 벗어나 버린 것이죠. 그리고 서방의 카톨릭이 이제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1054년에 당시에 로마의 주교하고 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서로 싸우게 되어서 분리가 되었고요. 그 내면에는 물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서방과 동방의 그런 교리적인 차이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상당히 동방정교회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1054년에 동방정교회가 서방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고 난 다음에 서방 카톨릭 교회가요 상당히 많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0년대 정도 오면은 서방의 가톨릭 교회가 이미 동방 정교에는 너무나 많이 벗어나고 서방 가톨릭도 굉장히 많이 부패해져 갔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무지하고 미신이 팽배해져 있던, 그리고 교회 어떤 그 운영이나 조직 같은 경우도 성경과는 상당히 거리감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트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발단은 면죄부 판매에 있습니다. 당시에 교황은 레오 10세였는데요. 메디치 가문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서 교황청 재산을 상당히 많이 축적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전쟁과 노름, 그리고 사냥을 특별히 아주 굉장히 좋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 10세 교황이 전임 교황이 시작한 성 베드로 대성당 그 건축을 하다가 이제 중도에 그만두고 자기가 이제 교황이 되었는데 그것을 완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원인이 되어 가지고 그게 나중에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이 증서를 사게 되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당시에 이 면죄부를 팔러 다니던 그런 보찜 장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런 보찜 장소들이 면제증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사라고 그렇게 외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면제부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면제부를 사라고 하면서 동전이 궤적 속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 오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면제부를 사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도미니크 수도사에 속한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면제부를 판매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면제증을 받지 않으시렵니까? 신령하고 불멸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고향 낙원으로 보내는데 단돈 금화 4분의 1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면제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제부 판매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 바로 마틴 루트였습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10월 31일이죠. 비텐베르크 교회 또는 그 당시 대학이니까 대학 정문에 95개 조의 이 면제부, 소위 말해서 교리를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벽에 붙여 놓았는데요. 대단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가 그런 일을 하였고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생각은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것을 붙여놓고 사람들과 함께 이 부분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토론을 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여 놓았는데요. 루터가 그 95개조를 붙여놓은 그 내용을 보면은요, 제 10조에 보면은 신부가 사망자의 연옥고를 교회의 사제로 명쾌한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요, 교양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21조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전하기를 교황의 면제부가 사람을 그 받을 모든 형벌에서 석방 구원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틀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27조 저희들이 면제부 파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선전하기를 돈이 헌금궤에 쩔렁하고 떨어질 때마다 영혼이 연옥에서 날아서 나온다고 한다. 28조에 보면은 돈이 그렇게 쩔렁하고 떨어질 때 탐욕의 무리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32조에 보면은 누구든지 면제부를 받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저와 저의 선생은 다 같이 영혼이 멸망될 것이다. 95개조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당시에 루터가 있던 그런 교구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그 옆 교구에 면제부를 팔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활개를 치니까 또 자기 교구에 있는 사람들도 가서 면제부를 사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단순하게 이것은 너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비튼베르크 대학에 붙여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논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롤란트 베인턴의 마틴 루터의 생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이 논제를, 95개조 논제를 말하죠. 일반 백성들에게 퍼뜨릴 조치를 단 한 번도 취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학자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벌이고 저명인사들을 불러 그 뜻을 명확히 밝혔을 뿐이요. 이것을 은밀하게 독일어로 번역해서 출판에 넘긴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이다. 삽시간에 이 내용은 독일의 화제거리로 번져나갔다. 여러분, 한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가 얼마나 부패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강해 있다면은 그런 내용이 그렇게 순식간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터넷 매체도 발달되지 못한 시대에 순식간에 그 넓은 유럽에 퍼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비신앙적으로 있었길래 그 내용이 삽시간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전 유럽에 퍼져나갔을까요? 그 정도로 당시 교회가 대단히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종교개혁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어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당시의 교회의 부패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루터 개인의 인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의 발견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의 이신칭의 교리가 있는데요. 이 루터가 개인적으로 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 회심치 못하였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면죄부가 많이 팔리고 교회가 부패해도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터 자신이 이 진리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와 같은 종교개혁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용어를 루터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대학 교수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수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이것을 알려고 씨름하면서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준 그런 일이 있는 그런 루터의 회심 경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그것은 내가 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요 따라서 불의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상황으로 말하면 수도사로서는 털끝마치도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에 도무지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을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정하고 성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에게 투덜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하고 계속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그 의라는 것을 터득하였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내 속은 증오로 가득 찼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으며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바울 서신은 이 대목이 나에게 있어서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여러분 이거 루터 자신이 말한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의를, 의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으로써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의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와 같은 경험이 없고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더라면 결단코 종교개혁의 도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저 초라한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에 불과한 그였고요. 1517년 비텐베르크 정문에 95계절을 붙이기 바로 한 7년 전, 1510년에는 그가 로마를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는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수도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방문해가지고 빌라도 계단을 오르면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요. 또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그 계단에 키스하던 그런 루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자기가 함으로써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루터였거든요. 그러한 초라한 수도사에 불과한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알고자 몸부림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아주 중요한 교회 개혁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이 의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더듬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얻는 것. 그게 바로 이 성경의 아주 중대한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고 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온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것,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고 나의 죄를 대신 해서 징계를 받으신 거로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더딥혀주는 것 그게 바로 이신칭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 또는 이신득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덕의, 그러니까 의를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신칭의 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회심이고 거듭남이고 중생인 것이고요. 그게 바로 이신칭의인 것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이 진리는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한 천년 동안 이러한 중대한 진리, 물론 이신칭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진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제대로 선포하지 않음으로써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고 기독교와 타 종교와 다른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요지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기독교가 타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무슨 종교일치 그런 부분이 기독교에 이렇게 올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인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이 이신칭의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 이신칭의 교리가 빠지면은요 더 이상 기독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 이 죄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오직 인간이 구원 얻는 길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은 붙들어야 된다. 그거 외에는 인간은 달리 소망이 없다. 그 내용인 것이거든요. 이 내용이 기독교에서 빠지면은요, 다른 종교하고 색깔이 비슷해집니다. 색깔이 비슷해집니다. 오늘날 그런 경향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신칭이 같은 그런 교리는 빠지고 점차적으로 그냥 거저 착하게 잘 살면은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스님에게 사람이 기독교 우리 그 교회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갖다 줘가지고 들으라고 했더니 그 스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아주 너무 잘 들었다고 하면서 우리 절에서도 스님들이 늘 하는 말하고 똑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핵심적인 진리를 빼버리면은 기독교와 타 종교 간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불행하게도 개신교 강단에서 이 진리가 점차적으로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사라져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개신교도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중세에 천년 동안 이 이신칭의 교리가 그 가톨릭 교회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500년 지났나요? 벌써 이 개신교에서도 이제 이러한 진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오늘날 개신교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정말 불행한 그런 일이고 정말 앞으로 이 교회가 어디까지 더 타락하고 부패해져 갈지 참 이 불안한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현대교회는 교회 성장 이론 이런 데 아주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물론 로마 가톨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더 이제 무지하고 미신 가운데로 빠져들어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죠. 동방정교회가 일단 1054년에 분리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처럼요. 1517년에 로마 가톨릭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는데요. 그러나 500년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개신교도 지금 상당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톨릭의 그런 부패함과 오류에 상당히 건접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무색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오로지 교회 성장 쪽에만 지우쳐져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가장 뛰어난 전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성장 쪽을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교리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100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교리를 버리고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사단의 말이지요. 그런데 교회 성장 이론을 보면은요, 분명히 말하는 것은 교리를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리를 버리라.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사단의 책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지금 교회 성장 이론에 푹 빠져가지고 교리를 점차적으로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 오늘날 가르치는 교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런 거 뭐 거의 가르치지 않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이런 교리적인 그런 진리들을 교회들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도 오늘날 대단히 이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텔레비전의 불교 방송, 가톨릭 방송, 기독교 방송을 우연히 비교해서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불교 방송과 가톨릭 방송은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개신교 기독교 방송에서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성장 막 그런 쪽에 오늘날 전체 교회들이 지금 아주 그냥 몰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신자들의 관심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고요. 이신칭이 그러면은 이게 뭔지 알지 못합니다.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교회 성장 그러면서 어느 교회가 갑자기 그냥 뭐 급성장을 하게 되었다. 몇백 명, 뭐 몇천 명으로 이렇게 불어났다. 뭐 그런 광고들을 많이 하고요. 또 그런 선전들을 많이 하면서 무슨 세미나도 열고 여러분도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요. 그러한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 테스코라고 하는 대형 할인 마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삼성과 합해져가지고 홈플러스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국의 테스코와 우리 삼성이 합해서 우리나라 삼성 기업이 합해서 이제 홈플러스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영국 전역에 테스코라는 그런 할인 매점 뭐 굉장히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에 홈플러스 몇 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홈플러스가요, 영국 전역에 있는 테스코 여기보다 월등하게 장사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 테스코 본사에서 한국의 홈플러스가 왜 잘 되는지 그곳에 있는 직원들을 지금 교육시키러 보내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홈플러스가 왜 잘 되는가? 물론 저는 거기에 아주 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것이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문화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은 아파트 문화가 아닙니다. 거기는 주로 2층짜리 그런 단독주택 그래가지고 그런 집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이렇게 서 있고 그 어디 중심지에 테스코가 이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구 밀집도가 낮습니다. 멀리 퍼져 있죠. 멀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코나 세인즈베리나 이런 대형 할인 마트들이 곳곳에 있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마트라든지 무슨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대형 LG 쪽이라든지 이런 대형 할인 마트들이 그렇게 영국처럼 많지는 않고요. 인구 밀집도가 대단하지요. 아파트가 뭐 15층짜리 이런 것들이 주변에 즐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인구 밀집도와 그런 어떤 슈퍼마켓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은요,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도 영통 지역에 홈플러스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1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 인구가. 영국 같은 경우는 테스코가 있으면은 한 5만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 인구 밀집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장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 물론 뭐 직원들이 그 매장의 상품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어떻게 친절하게 하느냐, 또 전략이 무엇인가, 그것도 상당히 많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절대로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요. 근본적인 구조가 일단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한국 교회에서 급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선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몇 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그 신도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상당수 교회들이 신도시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들어가가지고 뭐 종교부지나는 큰 부지해가지고 현대식 건물을 지으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서울에 있다가 그런 신도시로 간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면 어느 교회 가겠어요? 그냥 초라하게 조그만한 교회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현대식으로 의리하게 지어난 그런 곳으로 가겠습니까? 현대식 교회로 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선전하냐면은 우리 교회가 몇 년 만에 급선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꼭 하는 말이 뭐냐니까 여러분들 교리를 버려야 된다. 우리처럼 이렇게 급성장하려고 하면 교리 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참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들이 놓여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사단의 큰 속임수가 아닐 수 없고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이런 이신칭의 교리를 많은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숫자가 많아졌다고 그게 진정한 부흥은 아닌 것입니다.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진정 회심하고 사람들이 각성되는 그런 진정한 부흥은 분명히 바른 성경의 교리를 많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의 중대한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종교개혁이 일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터 자신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각성되었고 새롭게 변화되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 개혁되었죠. 그 다음에 독일이 개혁되었고 온 유럽이 개혁되었고 온 세상이 개혁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이 중대한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490년 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들, 종교개혁자들이 피 흘린 대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요, 사단이 공격을 아주 강렬하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그것이 후대에 전달될 수 없고 또 현 시대에 그것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듣는 것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많은 희생과 대가가 치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동방정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시야에서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깊이 무지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미 시야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러나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개신교예요.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신교를 어떻게 다룰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고 이런 개신교의 상태를 갖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놓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개인의 어떤 뭐 계획이나 결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복음을 끊임없이 후세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연구하면서 무슨 경제학적으로 또는 인본적으로 무슨 교회 갈등적인 차원에서 연구해가지고 논문도 쓰고 그러지만은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고 또 순수한 복음을 후세대에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복음을 안 사람들의 이 희생과 그 피 흘린 대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또 영국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순수한 복음과 교회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고 또 죽음에까지 처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복음을 이렇게 향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17세기에 오면은요 청교도 시대라는 것도 가능할 수 있었고요. 18세기에 정말로 이 영적 대각성도 그 결과로 가능해진 것이고 19세기와 오늘날까지 참 이렇게 부흥의 역사와 복음의 풍성한 은혜들을 향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향유하고 바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누리는 이 자유는요, 우리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모르면은 무지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역사를 알면은요, 이 종교개혁에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가? 그들이 희생하고 그들이 수고하였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더라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도 무지하였을 것이고 아마 천국의 모든 문이 우리들에게는 닫혀져 있을 것입니다. 이신칭이, 이 정말로 귀중한 진리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49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이 귀중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이 자유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절대로 우리 행위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절대적인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미신적인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절대로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우리의 선조들, 종교개혁자들,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희생을 치르고 물려준 그런 유산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복음이 사단의 아주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세대들에게 분명히 이어져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490주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향유하지만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감사하며 우리도 희생하고 이 복음을 참으로 힘껏 전파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